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족보 속에 감춰진 계획, 족보 속에 감춰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족보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다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문중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족보를 다듬고 그 다음에 책을 새롭게 편찬하고 제 기억으로는 가정마다 천만 원씩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책이 이렇게 딱 재본이 돼서 집집마다 이제 몇 권씩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신 날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다 불러다 놓고 앉혀 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설명하셨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21세기 요즘도 이렇게 족보를 참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는 훨씬 더 족보를 소중히 여겼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실제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족보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부정한 자로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지 않은 그게 이제 에스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문서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족보에 나타난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족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을 보시면 우리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장 5절에도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뭐뭐뭐 하였음이니이다. 2장 15절에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뭐뭐뭐뭐 함을 이루려 합니다. 또 17, 18절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다. 4장에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구절만 화면에 띄워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있습니다. 뭐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26장, 27장 이 직접적인 구절만 이렇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치면 이 마태는 굉장히 많은 그 자신의 복음서에서 계속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죠.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복음서에 소개하면서 왜 자꾸 선지자들을 들먹이는가? 왜 선지자들을 인용하는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예언의 성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마태가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가 왜 이런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방식 때문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옆에 우리 동네에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예고를 받아 오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가 드러내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구약과 예수님이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구약의 이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구약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묵상도 하고 이해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업화가 되고 또 많이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유교라는 문화의 토대. 조선 왕조가 그리고 고려시대는 불교였지만 조선시로 넘어오면서 유교로 국교를 닦았죠. 그러니까 조선 500년 그 유교의 터전 위에 사실 우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집안마다 이 뭐 족보 얘기했지만 족보, 제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가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받아야 제대로 이해를 받듯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그냥 갑자기 뚝 떨어뜨려 놓은 존재로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의 토대 위에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족보를 이제 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쭉 족보를 보셨는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 몇이나 되나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네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몇 명이 있지 이거 세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이 족보에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로 족보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여기에 이제 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근데 사실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그 위에 15, 14, 13 이렇게 쭉 그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조상들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 다윗 누군가요? 뭐 우리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이름. 아 성경 뭐 창세기에 나오고 또 다윗 그러면 뭐 시편 그리고 뭐 사무엘 이런 데 다윗이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아브라함 다윗은 그냥 많이 들어본 분 또는 뭐 성경에 또 중요한 정도의 인물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분 뭐 이 정도의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뭐 역사 족보 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나요? 이순신, 그 다음 세종대왕 아닌가요? 이건 제가 꼽은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 꼽아놓은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딱 두 분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 외에도 뭐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화폐에 새겨진 분들, 뭐 퇴계 이황이라든지 이이라든지 뭐 신사임당 뭐 이런 중요한 인물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광화문 이 경복궁 딱 앞에 이 두 분의 동상을 우리가 새겨놨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순신과 세종대왕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가 느끼는 그 두 분에 대한 감정과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두 분에 대한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 대해 그리고 다윗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에게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좀 아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인데요. 13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12장으로 믿으시고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뭐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구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복을 얻겠다. 이 드디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데, 요 이 12장 3절이 왜 중요하냐, 이 12장 3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12장 3절이 비로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신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그동안 읽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정리가 되셨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충 정리하면 크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자연계를 저주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번성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강포, 포악, 굉장히 폭력적인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력적인 그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을 또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나요? 예, 또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그런 역사가 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또 반역의 모습을 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예,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느낌을 음악적인 그걸 뭐라 그래, 기호? 음악적인 그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성가대 단조로 표현될 수 있겠죠. 뭐 레케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장엄하면서 암울한 꽈광 하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우울해요. 좀 잠깐 밝은 느낌이 주어졌지만 전체적인 그 음악의 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마치 자녀를 낳고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두세 그릇씩 잡섰던 기억은 저리 가고, 이제 말 안 듣는 애를 보면서 내가 얘를 왜 낳았나 막 집어던지고 싶은 적은 없겠지만,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이 뭐 11장 채 몇 장 가지 않아서 굉장히 슬픈,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저주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와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 딱 하나님이 7번 저주했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한 저주를 선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깔아뭉개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뭐 우리 내가 만든 이 작은 작품 하나도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수공예 하시거나 이렇게 뭐 뜨개질 하시거나 뭐 이런 거 손으로 만드는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작품 하나도 비록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지만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저주하셨을 때의 그 마음, 내가 낳은 자식을 저주했을 때의 그 마음, 엄청난 마음이겠죠. 굉장히 슬픈 마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색깔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그 아까 3절 이제 다 외우시죠? 뭐 앞에 건 못 외우시더라도 뒤에 것만 외워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때의 복은 뭐 뭘까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은 아니겠죠. 뭐 그저 뭐 건강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하는 일 뭐 큰 무탈 없이 되고 이 정도 수준의 복은 아닐 거예요. 앞에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 저주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신다면 그 복은 앞에 저주를 뒤집어 엎는 복일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작품을 깔아뭉갰던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느낌이에요?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 3절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전환점,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우울함에 이렇게 막 음이 가다가 갑자기 악장이 바뀌고 굉장히 이렇게 밝은 느낌. 그래서 뭐 비발디의 사계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느낌이 그 악장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봄의 느낌, 여름의 느낌, 또 가을과 겨울의 느낌이 이렇게 음악 색깔에 따라 다르듯이 이 12장은 어떤 느낌일까요? 긴 겨울을 통과하고 이제 막 봄이 막 시작되는 느낌. 그래서 막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새싹이 막 돋아나는 느낌의 표현이 이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주 아래에 놓여있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겠다. 여러분 그 위대한 전환점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전환점에 놓여있는 딱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단순히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다윗을 좀 볼 텐데요. 다윗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우리 화면을 한번 또 띄워주시죠. 몇 군데를 좀 계속 연속해서 볼 텐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또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9장 6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그 소위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고하셨고 그래서 9장 6절 보면 뭐 끝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고하셨는데 7절에 누구의 왕자, 누구의 나라 위에 군림하시는 메시아냐면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23장도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23장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겠다. 통치자를 삼겠는데 이것도 다윗과 연결된 통치자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거다. 이제 목자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가 내 종 다윗이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이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셨을까요? 헷갈리시죠? 에스겔은 여러분 포로기 때 사역하셨던 선지자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입니다. 다윗 왕조 이후에 포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계시질 않았어요. 근데도 그가 내 종 다윗이다. 이미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의미의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24절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여기까지 이제 화면을 걷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은 전부 다 어떤 예언들이 연관되어 있냐면 통치권, 나라. 아시겠죠? 근데 이 통치권, 나라가 일시적이고 뭐 단기간적인 통치권과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메시아와 연관된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뭐 세종대왕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께는 죄송하지만 엄청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통치를 이룰 그 핵심에 다윗이 놓여 있어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살폈어요. 앞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진 않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너무 짧은 설명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머리띠 싸매시고 아브라함을 내가 연구해보리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다 찾아보시고 다윗과 관련된 언약이 뭔가 있나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그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단순히 요 두 단어만 딱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충격, 그 느낌 아시겠죠? 그걸 다 이렇게 온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어떤 느낌 오세요?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그 시대의 모든 역사와 그 시대의 모든 이게 다 이렇게 느낌으로 오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왜 예수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혈통 중에 조금 유명한 사람, 자주 언급된 사람, 좀 이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 그런 분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놓였던 그 인생을 뒤집었던 그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통치를 약속하셨던 그 사람, 다윗.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언약적 키 위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다. 그 두 인물의 후손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족보 1장 1절에 나타난 첫 번째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을 보겠는데요. 두 번째 계획은 사실 첫 번째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3절을 찾아볼까요? 3절. 자,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군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지금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그 다음 5절도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군가요? 여자인데 기생 라합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룻은 또 누구예요? 이것도 여자인데요. 룻은 여러분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룻기에 보시면 이 모압 여자 룻이 나오죠. 그다음 또 6절을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한테 낳아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자녀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인데 햇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니까 아마 히타이트 족속일 가능성이 높죠.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이 햇족속이니까 아마 그 여인도 아내도 햇족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획인데 족보에 여러분 뭐 지금은 여자 이름이 올라가나요? 우리나라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족보 보여줄 때 여자 이름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저희 누님 이름이 없었어요. 누님 많이 화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여자는 자식 아니냐. 요즘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 족보 이름에 올라가지? 당연히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메시아의 족보인데 여자 이름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16절에는 마리아가 또 나오긴 해요. 다섯 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다섯 명의 여자 중에 확실한 두 명은 이방인이 확실해요. 누구냐면 라합, 그 다음에 룻. 라합은 이제 가나안 땅 여인이고 룻은 모압 땅 여인.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바세바인데 바세바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뭐 햇족속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요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신성한 예수님의 그 혈통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너무 은혜로웠는데 갑자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다말, 그렇죠? 다말, 며느리 이름까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이름도 좋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 유대인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라합, 룻. 이게 다 이방 혈통이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 왜 이런 부끄러운 족보인데 족보를 세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수치스러운 이름은 지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성인데 이걸 왜 이렇게 또렷이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거기에 이제 담긴 이제 뜻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기억나시나요? 예. 단조의 역사를 이제 장조의 역사로 바꾸는 그 전환점에 놓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성경을 하나 띄워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네요. 그렇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나요? 아까 우리가 외운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얻을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구절이 맨 마지막 줄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건 지금 바울이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 12장 8절,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땅,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틀린 거죠? 모든 족속이 맞나요? 모든 이방인이 맞나요? 누가 잘못 기록한 건가요? 둘 다 단어는 그 뭐 같겠죠. 근데 누가 잘못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이 기록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당신의 자녀로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비록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구절이긴 하지만 바울이 깨닫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라는 그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이방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성경 1.1획이라도 이거 바꾸면 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본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본뜻을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고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다 포함하고 자유인이나 뭐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과감하게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살펴본 그 족보에 여자 이름 나왔죠. 다섯 명. 그 다음 그 여자들 중에도 순수 혈통이 아닌 확실한 두 사람.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뭐 긴가민가한 한 여인. 그죠? 바세바. 어쨌든 이 여인들도 나오고 이방인의 그 혈통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족보 자체가 사실상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잡탕입니다. 저희 아버님 같았으면 벌써 싹 지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그런 부끄러운 그 이름 있으면 지우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 족보를 그대로 둘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어두웠던 그 역사를 뒤집는 그 희망의 그 곡조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그 복의 노래를 사실은 그 단어 안에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 안에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마태는 동시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도 역시 바울과 똑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야 요거는 빼자 에?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수 있지만 마태가 빼지 않았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태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고 마치겠는데 17절을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17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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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족보의 그 순서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잡혀간 이후에 그 세대 그러니까 사알딜부터 계산하면 예수님까지 13대입니다. 그러니까 14, 14, 13인데 왜 14라 그랬을까? 마태는 그럼 한 세대가 빠진 거죠. 마지막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13대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14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빼놨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스알디엘부터 예수님까지 세보면 13대입니다. 한 세대의 기록이 빠졌다. 마태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게 보통 그 견해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감추어진 숨은 의도가 있다. 그러면 14라고 하는 숫자, 14대, 14대, 14대인데 마지막 대수가 13대니까 14대로 맞추려면 한 세대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 한 세대가 그럼 누구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낳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가 낳아야 예수님의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낳았나요? 예수는 누구를 낳았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뭐 소설에 예수님 결혼해가지고 뭐 자녀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인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어지는 예수님 다음 한 세대가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불효자의 그 표현을 하나 하셨죠. 그게 뭐냐면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밖에 와 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요거는 이제 밖에 계신 분을 가리킨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대상. 그러면서 50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저는 여기 뒤에 빠졌지만 내 자녀요,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봐요. 안 되나요? 가족, 새로운 가족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걸 족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당신의 자녀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낳는 방식이 인간의 육신의 방식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50절에 하늘에 계신,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가 낳은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나를 낳으셨어요? 네,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다면 뭐 당연히 떳떳하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전부 다 누구 라인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27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그 제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보라,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어머니다. 그 요한이 육체로 요한을 육체로 낳은 마리아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을 어떤 관계로 묶어버려요? 혈연 관계로 묶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가 정말 요한을 낳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살아왔던 제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자신의 족보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 같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족보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뭐예요? 아, 한 세대가 빠졌구나. 예수님의 다음 세대가 누구냐? 그럼 예수님의 자녀가 누구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누군가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공적인 사역을 한 그 핵심은 뭐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잉태의 사역이다. 출산의 사역이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가족들을 출산하시는 사역.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3년간 하셨던 사역을 표현한, 족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마태는 교회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다 찾아봐도 교회라는 단어 쓰질 않아요. 근데 마태만큼은 교회라는 단어를 꼭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세대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유언을 살펴볼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겠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족보의 형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족보의 형식. 족보의 형식은 낙호예요. 낙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낳아라 이거예요. 너희의 다음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승천 전 유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죠. 그러면서 맨 20장 마지막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를 여러분 네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무리 줄여도 네 단어로 못 줄이겠지. 뭐 내 끝, 항,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단어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라는 단어를 싹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마지막 이 그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1장에서 선포가 됐고 마지막 28장에 또 마무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자녀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다음 세대를 잇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잠시 살폈는데, 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족보 속에 어떤 것을 감추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또 뭘 원하시는가. 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적으로 잉태하셔서 낳은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낳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이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잘 붙드시고, 이제 우리 선교 시즌 다가오는데 선교 하나씩 이렇게 품고, 꼭 선교 안 가셔도, 못 가셔도 동네 미용실 사장님도 품으시고 세탁소 주인도 품으시고 이렇게 언제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품고 기도하시다 보면 또 출산의 때가 또 오겠죠. 그런 우리들의 수고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자녀들로 낳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믿으시면서 이 찬양 우리가 헌신과 결단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로 또 다른 당신의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